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이 23일 오후 군사적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11시간 만에 고위급 접촉을 재개했습니다. 전날 오후 6시 30분부터 이날 새벽 4시 15분까지 이어진 밤샘 마라톤 협상에서 남북은 일단 강한 협상 의지를 확인했지만 해법 도출을 위한 강론에서는 팽팽히 맞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추가 접촉은 양측이 첫 접촉에서의 쟁점에 대해 각각 내부 조율을 거친 뒤 이뤄진 만큼 위기 상황이 지속돼 남북 간 충돌로 이어질지 아니면 극적으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전날 10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협상에서 북측은 이번 위기의 원인이 된 북한의 지난 4일 비무장지대 내 지뢰 도발과 20일 DMZ 인근에서의 포격 도발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한국군의 대북 심리전 방송에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측은 이미 고위급 접촉 전부터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에 대해 남측이 조작한 것이라며 발뺌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위기 해소의 출발은 북측이 한국 측 부사관 두 명에게 큰 부상을 입힌 지뢰 도발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남북한 고위급 연쇄 접촉을 적극 환영하면서 이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 총장은 22일 성명에서 남북한이 고위급 접촉을 재개키로 한 것에 주목한다며 양측은 논의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 평화, 안정 증진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당사국들은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 고위급 접촉이 11시간 만에 재개되자 미국과 중국, 일본 등 해외 언론들은 이를 관심 있게 다루며 회담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22일 오후 3시 30분쯤 판문점에서 고위급 접촉이 재개되자 CNN과 AP, AFP, 로이터, 교도 등이 대화 재개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미국 CNN은 남북한 양국 고위급 접촉 대표자들을 자세히 소개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가 긴장 속에 재개됐다고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평양발 기사를 통해 남북한이 벼랑 끝에서 일단 물러섰다며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가장 심각한 대치 상황을 외교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을 비롯한 중국 언론들도 회담 재개 소식을 주의 깊게 다뤘습니다. 인민일보는 전날 10시간 가까이 이뤄진 마라톤 회담에 이어 이날 오후 고위급 회담이 재개됨에 따라 한반도 형세에 대한 주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군사적 충돌 우려마저 나왔던 한국과 북한의 회담이 극적으로 개최된 것은 먼저 도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이 누그러진 징후를 보이며 대화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군의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국적 공군 훈련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던 한국 F-16 전투기들이 23일 오후 조기 복귀했습니다. 한국 공군은 미국 주도의 다국적 공군 훈련인 레드 플래그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4일 알래스카로 떠났던 F-16 전투기 6대가 이날 오후 3시 반쯤 조기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잠수함 50여 척이 남북 간 고위급 접촉이 한창 열리는 동안 기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23일 북한군 잠수함 전체 전력의 70%가 동해와 서해 기지를 이탈해 한국군 탐지 정비에 식별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정황은 북한이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안한 21일 이후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고위 당국자들이 판문점에서 2차 접촉을 제기한 가운데 북한은 언론 매체를 동원해 한국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선전공세를 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3일 괴뢰군 사병들이 병영을 탈주하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며 청년들은 괴뢰군 입대를 기피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행 비행기표 가격이 본 가격의 10배 이상 뛰어오르는 현상이 났다는 주장을 퍼뜨리면서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선전전을 전개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큰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 시간입니다. 북한군이 한국군을 향해 포격 도발을 감행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기념 행사에 참석합니다. 윤국환,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현철입니다. 오늘은 지난 20일 북한군의 포사격 도발로 비롯된 남북 간의 긴장 상태와 관련한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일 나온 남북한의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우리 군은 즉각 경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추가 도발 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합동참모부 공보실장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북한관영 조선중앙TV 보도 들어보시죠.
있을 수 있는 적들의 반사경을 진압하기 위한 지역의 군사작전을 지휘할 기비관들이 임명되어 해당 전선으로 급파됐습니다.
네, 남북한 양측의 발표 내용을 통해서 팽팽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윤국환 기자가 지난 20일 발생한 북한군의 포사격 개요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군의 그 남측을 겨냥한 포사격으로 인해서 현재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긴장 상태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북한군의 그 포사격은 그 말씀하신 대로 20일 오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됐는데요. 한국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요, 20일 오후 3시 53분. 이거는 서울 시간입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 광복절 8월 15일을 계기로 해서 남북한의 시차가 30분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 시각과 서울 시각이 다른 상황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 군 당국이 발표한 서울 시각 기준입니다. 그래서 20일 오후 3시 53분에 이 북한군이 14.5mm 고사포를 한 발 발사했습니다. 이어서 약 20분 지난 오후 4시 12분에는 76.2mm 직사포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첫 번째 발사한 고사포 한 발은요, 레이더로 탐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직사포 세 발은 육안으로 관측된 것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한국군도 오후 5시 4분에, 그러니까 첫 번째 고사포 발사가 탐지된 이후에 71분이 지나서 이 155mm 자주포 29발을 이 북한 지역에 발사했습니다. 이 한국군의 자주포 발사는요, 이 원점 대응을 한 것은 아니었고 경고성 대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군의 피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한국군은 설명했습니다.
네, 북한 측에 두 차례 포사격이 있은 후 1시간이 넘어서 정확히는 71분이 지나서 한국군의 대응 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늑장 대응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원기 기자, 이렇게 한국 측의 대응 사격이 늦어진 이유는 뭔가요?
네, 크게 뭐 두 가지로 그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저도 뭐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을 저 했습니다만은 그 북한군이 그 20일 날 그 포사격을 했습니다. 3시 53분에 고사포를 쏘고요. 20분 뒤에 직사포를 여러 번 쐈는데 한국군은 이에 대응해서 오후 5시 4분께 그 155mm 자주포를 수십 발 그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최초 도발 포격으로부터 71분, 1시간 11분 뒤에 대응을 한 건데요. 그 대개 그 서울의 언론 보도를 보면 그 두 가지 이렇게 좀 늦은 것은 그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이 처음 쏜 게 그 고사포를 쐈는데요. 단 한 발을 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당시 그 한국군이 그 휴전선 그 근처에다 그 최첨단 그 레이더로 그 포탄을 잡을 수 있는 장비를 배치해 놨는데요. 이것을 한 발로 쐈고 또 과거에도 무슨 그 이게 레이더다 보니까 그 허상이 잡히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북한이 그 포탄을 쐈는지 이것을 그 확인하느라 좀 시간이 걸렸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사단과 그 군단 차원에서 그 북한이 포탄이 쏜 게 확인이 된 만큼 이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방안을 아마 그 결정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린 것 같고요. 이 같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1시간 10분 정도 뒤에 그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건 직후에 남북한이 전방부대 군병력에 대해서 최고의 대비태세를 발령하는 등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 남북한 당국 지금 각각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이 사건 직후에 사실 상당히 그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고요. 또 남북한이 서로 상당한 정도의 기싸움을 하고 있다고 그럴까요? 서로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그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한국 당국은 이 북한 측의 발사 고사포와 직사포 발사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첫 번째 반응은 자신들이 한 짓이 아니다라는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이 북한은 이달 4일에 목함 지뢰가 그 폭발해서 이 한국군 병사 두 명이 아주 심각하게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고 나서지 않았었습니까? 이번에도 사실 그 고사포와 직사포 발사한 것 자체를 부인하면서 한국군의 모략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한 일은 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주재하는 이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 확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 확대 회의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북한군의 그 전방에 배치된 부대의 준 전시 상태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그 화력 부대가 이 전방으로 이동 배치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한국 측으로부터 나왔고요. 또 앞서 북한 그 조선 중앙 TV의 발표에서 들으신 대로 이 북한군의 지휘관들이 전방 부대로 급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현지에 군 부대들에는 북한이 완전 무장을 하고 대기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준전시 상태라고 하면은 이 북한의 그 전시 상태에 관련한 여러 가지 단계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전쟁 상태 그 바로 아래 두 번째 단계인데요. 이런 상태를 그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 한국도 여기에 맞서서 이 전군 주요 작전 지휘관 회의가 열렸고요. 또 국방장관이 이례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한국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라는 이런 원칙을 결정했습니다.
네,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과거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네, 과거 기록을 보면은 뭐 지금까지 그 7번 정도의 그 준전시 상태, 이런 것을 선포를 했는데요. 물론 전시 상태의 그 성격이 뭐 조금씩 틀립니다. 그 전국을 다 한 적도 있고요. 또 군만 이런 명령을 내린 적도 있는데요. 민간까지 그 준 전시 상태를 그 선언한 것은 1993년 이후 22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 몇 가지 그 예를 들면요. 1983년과 그 93년 그 한국과 그 미국이 그 합동군사훈련이죠. 팀 스프리트 훈련을 시작하자 북한 당국이 각각 그 준 전시 상태를 선포한 적이 있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여러 가지 그 단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준으로 묶을지 좀 그 의문이 들지만 한 7번 정도 그 전시 상태를 선포를 했고요. 또 북한 그 탈북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렇게 그 준 전시 상태가 선포되면 북한은 그 최고 사령부 중심의 그 전시 상태로 전환되는 건 물론이고요. 그 일종의 예비군 같은 거죠. 그 노동적이 돼 붉은 청년군이 돼 이런 준 군사 조직도 진진해서 24시간 그 전투태세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네,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이후에 처음으로 준전시 상태가 선언됐다는 점에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포격 도발 직후에 한국군의 전통문을 보냈는데요. 여기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북한 측이 보낸 그 전통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 북한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낸 전통문은요. 이 북한군 총참모부가 한국 국방부에 보낸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사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 한국군 당국이 제기한 휴전선 지역에서의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방송하는 시간이 이제 21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22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5시까지 그 말미를 주면서 48시간 그 이내에 그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하고 그 시설도 철수할 것을 이렇게 요구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사적 행동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강하게 위협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북한군의 한국 국방부에 보낸 전통문은 그렇고요. 이어서 김양건 대남비서도 이 한국의 국가안보실 청와대죠.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관진 실장 앞으로 전통문을 보냈는데요.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그 북한군이 이런 그 고사포 직사포 발사를 한 게 아니었다라고 부인을 하고 또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거듭 그 경고성 위협을 했고요. 아울러서 여기서 주목될 것은 그 김양건 대남비서는 최근에 그 이번에 목함 지뢰와 이번 그 고사포 직사포 발사로 인해서 야기된 그 긴장 상태의 출로를 마련하기 위한 대화의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일면 또 유화적인 제스처도 보였습니다.
네, 또 반면에 한국 측도 북한에 전통문을 보냈습니다. 어떤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군이 그 군부 차원에서 그 전통문을 보냈고요. 또 당국, 정부 그 김양건 명의로 그 전통문을 보냈는데요. 이에 대비해서 그 한국도 그 같은 그 한국 군 당국이 그 전통문을 보냈습니다. 21일 그러니까 그 북한의 그 포사격 도발이 있은 그 다음 날인데요. 그 합동 참모본부 명의로 북한의 그 총참모부에 전통문을 보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그 전통문 내용은 북측의 그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은 그 정전협정 위반이고 또 남북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도발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또 북한이 또 추가로 도발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 이런 점을 명확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그 한국의 그 통일부 차원에서도 그 전통문을 보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21일 날 그 한국의 그 홍영표 통일부 장관 명의로 통지문을 보내려했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전통문 발송은 안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 북한의 포격 도발 사건 배경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들 또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인 이유로는 북한군의 목함 지뢰 공격에 이어서 한국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는데 여기 있다고 봐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이 북한은 그 한국 측에 보낸 전통문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두 차례 전통문에서는 이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아, 그 도발적인 그리고 아주 아, 북한에 대한 그 체제 비방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치안을 아, 설정하면서 아, 철수하고 중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 또 북한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평양에서는 지난 21일이죠. 아, 김영철 아, 정찰총국장이 외교관이라든지 현지 주재하는 국제기구 대표들을 불러서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아, 그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아, 그 똑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죠. 지재룡 대사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주요적인 이 그 성명이라든지 이런 전통문을 통해서 일제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 한국 군 당국의 대북 확성기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아, 중단과 철수를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북한의 그 포사격 도발 이것이 그 말하자면 대북 확성기를 겨냥한 것이었다는 그런 한국군 당국의 발표를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윤국환 기자 말씀대로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합니다. 최 기자, 확성기 방송이 그만큼 위협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뭐 북한 당국에서는 상당히 이걸 뭐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북한이 그 지난 그 4일이죠. 북한이 그 몰래 그 휴전선 그 남측 지역에다 그 목함지뢰를 매설해서요. 거기서 그 한국군 장병 수색에 나가려는 장병 두 사람이 지뢰 폭발로 다리가 절단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 그러자 한국군 당국이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휴전선상에서 그동안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아, 과거 그 남북 간에 그 중단하기로 한 건데요. 11년 만에 어쨌든 한국군이 이 방송을 재개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군의 그 언론 보도를 보면요. 그 대북 확성기의 성능이 상당히 좋아서 휴전선상에서 한 20km 정도까지 이 방송이 그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전선상에 그 상당히 많은 북한군이 그 배치되어 있는 점으로 봐서 상당히 많은 그 사람들이 그 확성기 이 내용을 방송을 들을 수 있는데요. 내용이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뭐 외부에 돌아가는 소식, 또 일기예보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북한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아, 김정일, 김정은 일가의 내용, 뭐 이런 것 그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이게 뭐 별 얘기가 아니지만 북한 체제, 특히 저 북한의 그 평양 수뇌부로서는 그 김정은, 김정일에 대한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상당한 그 무슨 최고 존엄인 이런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이 방송 내용을 상감 민당하게 받아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그 체제를 위협하는 존재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폐쇄성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북한은 한국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48시간 안에 중단하고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군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예, 한국군은 이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한국의 백승주 국방부 차관의 발언을 보면요, 이 북한이 한국 당국의 군사적, 정치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방송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실제로 북한의 경고가 나온 이후에도 한국군 당국의 경고성 그 확성기 방송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제가 아까 그 북한 당국이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뭔지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직접적으로는 이 전방에서 20km, 북한 쪽으로 20km까지 미치는 이 한국 군 당국의 확성기 방송이 이 북한군 병사들, 전선에서 근무하는 이 병사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실제로 그 전방에서 군 생활을 한 그 한국군 장교의 설명에 따르면요, 이 한국군 당국의 이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북한군 병사들이 상당히 그 사실과 들어맞는 것, 한 예를 들면 날씨 정보도 제공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빨래를 하고 또 걷어들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이 상당히 정확한 것에 놀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몰랐던 그런 북한 내부의 소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듣고 이러면서 회의를 갖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전투력이나 사기가 저하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이 한국 쪽으로 망명한 그 북한 병사들을 통해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돼 있고요. 바로 그런 면에서 이 북한군 수뇌부가 상당히 그 확성기 방송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번 그 북한의 포격 도발 사건 이후에 전 세계도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이번 사건이 나자 그 국무부 국방부가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결같이 그 북한의 그 도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그 자제해라, 더 이상의 추가 도발을 하지 마라 이런 입장을 그 한 목소리로 밝혔습니다.
네, 또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중국은 이번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한국의 황중국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죠. 외교부의 육자회담의 수석대표이기도 한데요. 이 황 본부장이 중국 측 그 대화 상대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이 황중국 본부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남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실제로 서울에 주재하는 중국 대사는 이 남북한 당국 모두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자제를 할 것을 촉구하고요. 대화에 나설 것을 그렇게 권했습니다.
네, 남북 간에 이렇게 포격전이 전개된 데 이어서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남북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 기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4일 그 이번 사건은 그 북한이 그 휴전선상에 몰래 매설한 그 목함지뢰 사건부터 발생을 했는데요.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하고 그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다시 20일 날 그 포사격을 했고요. 한국이 또 이에 대해 수십 발의 대응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이 또다시 위협을 하고 48시간 내에 이걸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군사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해서요. 굉장히 그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이와 별도로 그 미사일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시기가 10월에 그 노동당 창건일이 될 소지가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북한이 그 미사일을 10월에 발사하게 된다면 가뜩이나 나쁜 그 악화된 남북 관계가 한결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사령부가 목함지뢰 사건과 관련해서 장성급 회담을 북한에 제안한 것도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글쎄요, 이것이 대화를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장성급 회담을 제안한 그 배경을 보면요,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군 당국과 함께 이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서 바로 특별 조사단을 꾸려서 이틀간 조사 활동을 벌였거든요. 그 결과 이 목함지뢰가 이 북한군의 소행인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에 대해서 북한군이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고 또 남북 간의 상호 불가침 조약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의 이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 이것을 약속받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장성급 회담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군은 아직 이렇다 저렇다한 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 이와는 별도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관련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하는 일이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 거죠?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그 유엔사 관할인 그 휴전선상에서 발생을 했고요. 또 이것이 그 중요한 국제적인 분쟁에 속한 거기 때문에요. 그 목함질의 사건과 관련해 그 한국 정부가 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의장에 소환을 전달했는데요. 이 사건 뒤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목함질의 사건은 4일 날 발생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20일 날 또 다시 그 북한이 그 포격으로 인한 도발을 했기 때문에요. 아마 이 같은 맥락이라면 아마 저 한국 정부가 별도의 그 소환을 또 그 전달하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이번 소환 발송에 대해서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그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면은 이산가족 상봉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도 펼쳤는데요. 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한 그 반응으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한국 정부는 잘 아시는 대로 사실 그 남북 관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여러 사안들이 지금 교착 상태에 있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의 시급성을 오랫동안 강조해 왔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이후에 이산가족 상봉, 이 가족들이 이산가족들이 고령화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망하고 있는 데 따라서 시간이 지금 촉박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고요. 북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 왔고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남북한 사이에 연초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한 차례. 이번 그 8.15 광복절을 기해서도 남북한이 상당히 그 관계가 경색돼 있는 상황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한국 내 이산가족의 명단을 작성해서 북한 측에 전달하겠다라는 입장을 전달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북한 측이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는데 특별히 그 전에 북한 당국은 이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해서 이것이 연합군사훈련이 중단돼야 이산가족 상봉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된다. 북한 측 주장은 이런 건데요.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한국 정부는 그 북한이 그 노동신문에서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이런 그 두 가지 서로 다른 사안을 연계시킨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의 그 정준희 대변인은 군사 연습은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훈련인데 그 군사 연습이 또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인도적인데 이런 시급히 해결될 사안을 연계시킨 것은 무리가 있고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군사적 사안과 그와 별도로 그 더 높은 차원에서 다뤄져야 인도적 문제를 연계시켜서 그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저 이산가족 상봉이 그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부적절한 얘기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이산가족 상봉할 때도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벌써 6.25가 끝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반세기가 지났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산가족 북에 있거나 남에 있거나 벌써 70, 80 고령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요. 따라서 이분들이 한 10년, 20년 뒤면은 거의 다 세상을 떠나시기 때문에요. 살아생전에 다시는 그 북측의 가족, 형제자매들을 못 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런 그 인도적인 순수한 인도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상황과 연결시키지 말고 그야말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포격 도발로 촉발된 남북한 긴장 상태와 관련한 소식 살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초청으로 9월 3일 목요일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인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의 발표였습니다. 중국 전승절 행사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관심사 중에 하나였는데요. 결국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한국 정부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국을 가야 되는지 또는 안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그 다양한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내적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이 지금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상당히 미묘한 외교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세 분석이 있고요. 특히나 미국과 중국 그 세계 두 강국은 지금 사실 여러 면에서 특히 군사적으로도 긴장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미국은 한국으로서는 안보와 관련해서 최우방이고요. 또 중국은 또 한국의 경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아닙니까? 이런 맥락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심사숙고 끝에 그 중국 방문 전승절 행사 참석을 결정했고요. 들으신 대로 한국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이것을 공식 발표한 겁니다.
네, 최 기자. 중국의 네. 전승절 행사는 정치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행사입니까?
네, 역사적으로 이번 행사의 그 공식 명칭은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행사인데요.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중국이 오랫동안 그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그 항일 그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945년 그 전쟁의 승리라고요. 이걸 기념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번 전승절 행사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은 그 남중국해 또 동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미묘한 그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그 정치적으로 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일종의 그 중국의 편에 서느냐 또는 미국 일본의 편에 서느냐 이런 하나의 어떤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미묘한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히면서도 인민해방군 열병식에 참석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질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예,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중국의 전승절 행사의 역사적 의미는 아까 설명을 최 기자가 한 대로고요. 이 정치적 의미 때문입니다. 이 중국 전승절 행사의 이번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것이 미국과 말하자면 G2 주요 2개국이죠. 전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다투고 있는 중국으로서 이 군사 대국화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9월 3일을 이 전승절로 지정한 것이 지난해였습니다. 이 정확하게는 명칭이 중국 인민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올해 두 번째로 이 전승절 행사를 갖게 되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중국은 이 행사를 통해서 군사적인 우위용을 전 세계에 과시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국정 최고 책임자가 말하자면 남중국해라든지 동중국해에서 한국의 우방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미국, 일본 등과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군사적인 우위용 이 왜냐하면 이 열병식 자체가요, 이 상당히 중국의 육해공군의 첨단 무기 미사일 부대도 참가하고요, 중국 자체적으로 개발한 최신 전략 무기들 해갖고 상당한 규모로 말하자면 중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행사로 진행됩니다. 여기에 한국의 대통령이 참석해서 그 열병식에서 박수를 치고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아니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직도 베이징을 가기는 하지만 열병식 행사 자체에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서 청와대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은 또 중국 방문 중에 전승절 행사 외에도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겠죠?
네, 한국 청와대는 그 한중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미국과 유럽 정상들의 대부분은 이번 그 중국의 그 전승절 행사에는 불참합니다. 따라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행사에 갈 경우에 아마 그 외빈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상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그 시진핑 주석과 그 박근혜 그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을 하게 될 거고요. 또 그렇게 되면 아마 북한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박 대통령은 또 전승절 행사에 이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도 참석할 예정인데요.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물론입니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중국 상하이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상하이에 있는 이 청사가 상당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오래됐고요. 그래서 전시물도 여러 가지 교체가 필요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중국 당국이 여기에 적극 협조해서 이번에 그 예산, 그 리모델링, 새로 이렇게 단장하는 데 드는 비용 7억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거 자체를 중국 정부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지난해에는 그 하얼빈역에 있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개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중국 당국이 그 협조를 한 것이었고요. 또 시안에는 광복군 표지석을 설치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만큼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재개관하는 데 참석한다는 것 자체는 이 한국과 중국이 이 그 항일투쟁 역사를 공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인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번 행사 전에 그 한국, 일본은 물론이고요. 북한의 그 김정은 제1위원장한테도 그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최근에 그 나온 보도를 보면요. 북한에서는 아직 이에 응할 조짐을 전혀 그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지난번 그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행사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 간 것이 아니라 김영남 최고위원회 상임위원장이 방문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좀 더 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런데 만일 휴전선에서 북한이 또 도발을 하고 또 남북 간에 포격전이 벌어지고 긴장이 고조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사실 그 가정적인 상황이니까요. 뭐 상황이 크게 말하자면 남북 간에 크게 어떤 사단이 벌어지고 이렇다면은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남북 간에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인 긴장 상태가 어떤 국면으로 전개될지 이런 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문제가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를 전망하는 것 자체는 좀 이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번 한 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북한군이 한국군을 향해서 포격 도발을 감행해서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 알아봤고요. 또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한다는 소식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환 기자, 최원기 기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의 이한철이었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그냥 맡은 일이 평일에 강의하는 거니까 강의를 하고 없는 날에는 뭐 협회 일 때문에 조금 애들하고 좀 토론도 좀 하고.
강원도 춘천에 살고 있는 탈북자 김나영 씨. 김나영 씨가 한국에서 찾은 직업은 전문 강사입니다.
강의는 이제는 주제만 딱 주어지면은 그 준비하고 현장에 나가서 강의하는 때까지 너무나도 자신감 있고.
한국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시작한 지가 벌써 5년이 넘었고 지난해에는 한국에서 내로라 하는 강사들 중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은 명강사가 됐습니다.
그날 제가 트로피 받고 그냥 눈물이 쫙 나오는 게 국경을 넘었을 때 이제는 붙들려 안 가는구나. 이제는 영혼이 자유로 찾았구나. 했을 때 그 감정에서 그냥 얼마나 기쁜지.
북한에서 철도원이었던 김나영 씨가 압록강을 건넜던 것은 1998년 겨울날이었습니다.
어느 오빠 이불장, 어느 오빠 식장, 어느 오빠 선풍기, 어느 오빠 자전거 하나씩 딱 부모가 그때 다 과제를 준댔어요. 결국은 그것에서 시집도 못 가고.
제대 군인인 아버지에 위로 일곱이나 되는 오빠들도 군인이었던 군인 집안의 막내딸로 세상에 큰 걱정이 없었던 김나영 씨가 목격한 북한은 누구도 구해내지 못하는 삶과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아비 귀환이었어요. 그때는 다 굶어 죽는다. 지금 가는 거다. 우리도 가는 거다. 이런 소문이 막 꽃제비들 안에서 막 소문이 막 돌면서.
그리고 철도원이었던 김나영 씨도 집에 갈 때마다 식량을 챙겨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안 먹은 그만큼 쌀 줘라 그러면 쌀을 이제 보리쌀이에요. 보리쌀을 이제 한 요만큼 주면은 그걸 이제 숙모가방에다 내가 딱 가지고 집으로 와요. 정말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명강사 김나영 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집에 이제 합생하려다 집에 오면은 아버지 엄마가 우리 엄마가 이제 산나물 캐고 막 이제 그 고사리 꺾어가지고 애아버리를 이렇게 좀 하는 데다가 말려가지고 받쳐가지고 고사리 몇 킬로 받치면 옷 끼지, 옷 한 벌 끼지 뭐 이런 거 줘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예단 준비는 지 손으로 한다고, 낚시 보내는 예단 준비는 한다고 그 고사리 꺾으면서 개를 잡아서 그 개가죽 이제 인민군대한테 바치는 그거 있어요. 개가죽 우대해가지고 개가죽 몇 장이면 또 무슨 추리닝 한 벌 주고 막 이런 거를 그때 있었어, 북한에. 그런 거를 하면서 나를 시집 보내겠다고 예단을 이렇게 엄마가 조금 이렇게 쌓아놨던 거 있었어요.
코앞에 놓인 굶주림 앞에서도 딸의 혼사를 걱정하고 있는 부모님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물을 다 이제 수확하고 이파리까지 다 시라지를 가지고 가니까 무 꽁다리 있잖아요. 그치? 캐다가 이제 꽁다리 끊어진 꽁다리들 그런 게 이제 바티망 널려져 있는 거 엄마가 가서 이제 낮에 이제 뭐 소득이 없으니까 논밭에 이제 그런 거 주술라 다니나 보죠. 그 할머니들 같이 그런 거 가서 주워 오면은 그 꽁다리를 가싹 씻어다가 그걸 이제 또 가마에다 푹 삶아가지고 이거 막 으개가지고 무죽 같은 거 이 노인네들 이러다가 다 나달을 먹지 못하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무슨 생각 드냐면은 시집이고 나발이고 아버지 엄마부터 내가 살려야 되겠다.
철도 합숙소에서 식권 대신으로 바꿔왔던 먹을거리들은 어느새부턴가 불가능해졌고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서는 쌓아둔 김나영 씨의 혼수를 내다 팔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선물 받은 TV로 나가 선물 TV로 팔 수도 없고 밥해 먹는 뭐 늄 가마 그때 늄 그 동이라든가 알루미늄이 이게 중국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비쌌는데 밥해 먹는 가마를 나다 팔 수도 없고 딱 팔기라는 게 이제 내 혼수연한 거 그거 이제 집에 와서는 이제 내 거기다 눈독 들인 거죠.
함흥 기차역 대합실에서 목격한 굶어 죽어갔던 사람들. 가라앉은 눈꺼풀로 장마당을 헤맸던 꽃제비들의 모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옷깃이 하나 또 이렇게 뒤에다가 감춰가지고 장마당 나가서 밀가루 2kg, 2kg밖에 안 돼요. 또 다음번이 와가지고는 또 그 신랑감 이제 주는 추리닝 한 발 있잖아요. 아다라스 단복이라고 있어요. 일본 애들 거. 그것도 진짜 엄청 비싼 거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나가서 또 쌀을 또 몇 킬로 바깥에 또 넣고 가고.
밖으로 나가면 먹을 것을 구해왔던 김나영 씨의 수완을 신기해했던 어머니. 하지만 곧 그것이 목숨처럼 아껴왔던 혼수값이라는 것을 알고 목 놓아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어느 날에 이제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엄마가 보니까 얘가 왔다 가면은 뭐가 집에 뭐가 있으니까 이상하다. 이거 뭐 해서 이게 있을까? 내가 자꾸만 식권에다 바꿔놨다고 뻥을 쳤는데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동안 너는 먹지 않고 이 쌀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냐? 그러다가 엄마가 미심쩍어서 이제 그 개짝을 열어봤는데 혼수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 다음에 오니까 막 날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너를 내일이라도 시집 보내야 되는데 이 빡빡한 세월에 너 올케들한테 다 혼수까지 어떻게 다 해달라냐. 이 미친년아하고 넌 시집도 안 가겠냐. 이 나이 처먹고 나 애미 같이 살 거냐. 막 이러고 나를 막 그냥 우는 거예요, 엄마가. 어? 이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혼수를 다 어디 딴 데다 감춰놓고 절대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제가 팔아먹을 것도 없고 엄마 아버지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은
국경을 오가는 열차 승무원들의 속닥거리는 소리가 김나영 씨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청국의 합숙에 회산에서 평양까지 가는 급행 구열차를 타는 열차원 애들이 우리 합숙에 이제 들어와서 하룻밤씩 묵어요. 그럼 얘들이 식당 들어와서 중국 얘기하는 거예요. 밥 먹으려고 들어와서. 그럼 나는 걔네들하고 친하지는 않지만 저 애들이 하는 이야기 쭉 들으면은 이번에 야 걔네 팀이 갔다 온 거는 얼마 받고 왔는데 막 이런 이야기예요.
국경을 넘어 중국을 다녀오면 돈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사령관 신분의 열차원들의 합숙소까지 찾아가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신기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들은 게 뭐냐면은 열차원 애들이 해산 승무대에서 또 하룻밤 자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교대 3교대가 하는데 함흥, 평양, 해산 세 군데에서 이렇게 하룻밤씩 자면서 차를 바깥 타는데 거기서 승무대에서 해산에서 묵는 애들이 그날 밤에 꽃집에 애들 따라서 압록강 넘어서 중국 갔다 온다는 거예요. 열차원 애들이 한 번만 갔다 오면은 그 한 번 승무한 것보다 더 많은 그걸 얻어온대요. 뭐 어떻게 얻어오냐. 그 조선족 그 사람들도 인심이 그때는 후하게 돼가지고 막 들어가서 빌면은 빵도 주고 막 쌀도 주고 밀가루도 주고 옷도 막 안 입는 보따리 막 준대요. 저 북조선서 왔는데 배고파서 근데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막 집집마다 돌아다니면 막 쌀도 주고 그 하도 먹고 흔하는데 옥수수 있잖아요. 그 마당에 있는 거 니 메고 가고 싶은 데를 메고 가라. 근데 옥수수 이렇게 막 달아 매난 거 메고 가고 싶은 데를 메고 가라. 그러면 애들이 막 그 배낭에 해서 막 자루채를 옥수수 이고 강 건너 온대요. 그게 이제 나날이 돈이잖아요.
귀가 솔깃했습니다. 먹을 것이 절실했고 돈이 필요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잘 살기에 자루채로 옥수수를 퍼주는지 열차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인지도 확인해보고 싶었고 또 한 가지 피를 팔면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 휴가 며칠만 내면 그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쿵쾅거리고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중국에 가서 피 파는데 피를 100g 뽑으면 돈이 그때 당시 중국 돈으로 200원인가 되는데 200원이면 북한 돈으로 4,000원이에요. 4,000원이면 쌀 1kg가 60원이었을 때 4,000원이면 쌀을 얼마나 많이 싸는 돈이에요.
혈액 100g에 쌀 60kg. 당장이라도 국경을 뛰어넘고 싶은 유혹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비싼 피가 어형이래요. 그래서 찔끔찔끔 갖고 없이 다음번에는 진짜 가서 피를 뽑아가지고 올 거다. 피 뽑고 그 며칠 동안은 계란에 기름에 뭐 쌀밥에 먹으면 다 보충이 되니까 피를 뽑고 온대요. 100g을 팔고 온다는 거예요.
그 돈이 있으면 가족을 살릴 수 있었고 그 돈이 있으면 어머니의 소원인 시집을 가도 걱정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나 이 4,000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나 시집 갈 준비 다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애들한테 호기심 생긴 거예요. 야 나도 한번 좀 데리고 가라.
내가 저기 해상까지 가는 도중식 싸고 뭐 이거 내가 다 준비할 거니까 나 좀 데리고 가라. 니네들이 그 뭐 해상 가서 그 골수 니가 니네들 아니까 같이 좀 가자. 그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휴가를 받은 거예요.
설레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일만 잘 된다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일을 그르친다면 곧바로 수용소행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은 돈 내가 가져오면은 시집갈 준비하고 내가 장사 미천까지도 잡고 내 진짜 엄마를 엄마 아버지 먹고 살 수 있는 어? 뭐 이 나라 계속 이렇게 굶겠냐? 배급 언젠가 주겠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100g 나는 O형이다. O형이니까 나가서 뽑으면 이 끝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장마당 나가면은 먹을 거 없어서 설에 막 너무 이쁜 거 이불 뚝 너무 이쁜 거 막 쌀 1kg 막 바꾸는 게 너무 많은데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큰맘 먹고 진짜 제낀 거죠.
문제는 허가받은 휴가 기간까지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게 될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함흥으로 나오면서 내가 이제 편지를 한 장 딱 썼어요. 해산행 급행열차 타고 내가 갔다가 일 보고 피 뽑고 오는 과정이 극상이야 3일이다. 근데 나는 지금 휴가는 5일 받았거든요. 3일인데 3일까지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은 이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 간다고 어떻게 말해요. 그래서 3일만 돌아오지 않으면은 나를 죽었다고 호속해서 팔아.
당 인민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지 않으면 어머니는 물론이고 인민군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7 오빠들에게 미칠 영향을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오빠들이 다 지장을 받아요. 우리 오빠들 승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오빠들 막 승진할 때였는데 그래서 너무나도 그 민감한 때였기 때문에 사람이 막 이렇게 유동이 생기다 보니까 보위부가 막 감시하고 행불자가 됐다면 이 담당 보안원이 계속 집에 찾아오고 막 이러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이걸 알리지 않고 가면은 우리 집에서 멍청해 있다가 그냥 벼락을 맞으면은 오빠들 일곱이에 뭐 올케들 조카들 남한 애들이 막 군대가 있는 애들이 걔들까지 다 막 그냥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그걸 써놓고
1998년 1월 김나영 씨는 그렇게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운명이라는 건 이미 다 그게 정해졌나 봐요. 압록강을 넘었는데 이제 추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 압록강 딱 넘자마자 이제 중국 쪽이 이렇게 막 저기 뚝이 이렇게 높아요. 사다리 타고 막 올라가는데 야 오지 말라 막 이러는 거예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명강사 김나영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라디오 무대와 경제가 보인다가 방송됩니다.
미국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미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미국의 뉴스, 미국 뉴스 헤드라인과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알아보는 미국의 모든 것, ABC 아메리카. 미국 역사와 영화가 만났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 쥔가지 역사와 문화, 미국 50개 주를 소개하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미국인이 자랑하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부여의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